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따르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중요한 결과가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메시아로서 준비를, 첫 번째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이 열기같이 내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까? 특별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배경과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말씀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시험을 받은 것과 매우 비슷한 사건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또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매우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었음을 마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연상시켜주는 것은 동시에 또한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시고 주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tempt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혹하는 자다. 이것은 5절과 8절, 11절에 의하면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그랬는데 5절부터는 마귀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여기 devil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diabolos라는 헬라어에서 온 영어 번역인데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accuse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약에서 기록된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그 단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devil라는 단어, 헬라의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사탄, 우리가 보통 한글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은 마귀입니다. 이 네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또 디아볼로스 그리고 유혹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참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과 디아볼로스는 둘 다 accus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 다 따서 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욥을 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탄 또는 마귀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사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사탄은 쉽게 말하면 검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검사하는 분들인데요. 검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이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미 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를 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이나 간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은 악한 자가 그 evil one이라는 단어가 영화에 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악한 자라는 단어 역시 사탄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항상 악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찝적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패하게 하지는 못한다. The evil one나 even touch you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죠. 사탄은 뭐 옛뱀, 마귀, 큰 용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패했지만 그의 최후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그때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는 거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혹은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을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사탄이 더 세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 안에서 허용하셨던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3절과 6절의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이미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것은 영어로는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의역을 하면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들어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탄의 주 역할이 고소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질상 무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부대사를 일으켜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천사들이 막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목이고요.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데몬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이어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탄은 어리석고 무모합니다. 하나님을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무지함과 무모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는 무모함과 무지함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무모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인데 우리들은 아주 우스운 피라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에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모함이자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무모하게 덤벼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괜찮다 이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찝적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계속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권력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허를 찌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를 주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패배만 가져오지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에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세 번의 시험이죠.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사회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 세 종류의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 똑같은 시험을 당했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웠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 종류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영역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면 돌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도 그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을 했습니다. 명하여, 우리가 간과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들로 명령해서 말씀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고치시기 위해서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기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가장 쉬운 대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일 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이 다 그러한 영적인 삶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육체적인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육체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 육체적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굶주리고 옷이 떨어지고 그랬었지만 너희들의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가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인데 이스라엘은 떡과 물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not by bread alone이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그러면 떡은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으니 떡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없을 때에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계속 섭취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로 유지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해도 영적인 만족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신분이 높은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데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육신의 만족과 경제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만족이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러 스테이카리지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의로 오셨고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문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점도 잘 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항상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두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은 그 자체만 해도 30m나 됩니다. 꼭대기가. 그런데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 밑으로 가면 기드론밭이라고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시체 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보면 90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층이 몇 m인지 아세요? 우리 키가 보통 1m 60, 70, 80, 90, 2m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한 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m에서 3m라고 보죠. 3m라고 하면 3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10층 높인데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30층이나 됩니다. 굉장히 아찔한 곳입니다. 엠파이어가 얼마죠? 102층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는 전망대는 84층입니다. 그건 반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높은 곳인가.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아주 참 이게 뭐 놀이터도 아닌데 무식한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요.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터미네이터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셨잖아요. 사탄도 시편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도 한마디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전혀 아웃한 텍스트로 성경은 인용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고 잘못 인용한 겁니다. 어쨌든 그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람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주 멋있게 성경을 인용해 봅니다. 근데 잘못 인용했어요. 이거는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내리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쫓을 때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이런 놀이터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했는데 자기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함부로 성경 인용하시지 마시고요. 아무 데나 갖다 대고 성경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참 성경도 제대로 못 봤구나. 다시 보고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도 폼나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것은 사회적인 시험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천사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다시 들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다 보겠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해지실 겁니다. 사회적 명성을 추구해보라고, 사회적 영광을 추구해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번에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이번엔 6장을 인용하십니다. 6장 11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책망하십니다. 아무데나 말씀 갖다 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우 아픈 친구야, 그를 책망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빨리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지름길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영적인 지식을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임이 이 세상에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시편 1편 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해 봅니다. 이번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인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권세를 잡은 것이지 하나님을 능가하는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첫 번째는 처음에는 소유에는 손을 대도 좋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될 수 없다. 욥이 그래서 재산과 종들과 가축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이지만, 사탄의 중이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도 이제는 사탄이 안 되니까 욥에게 고난을 줘야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의 몸에 손을 대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을 아무리 시험하려고 해도 그가 시험할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고 심지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다. 이것은 사탄의 착각에서 온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었는데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참 대담하죠. 하나님에게 사탄을 경배하라고 무식해서 이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데요. 엄청나게 용감한 사탄입니다. 내게 경배하며. 참 예수님이 표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좀 그때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다소롭다고 비웃으셨을까?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상은 괜찮습니다. 성경적인 상상입니다. 사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 표정은 어땠을까? 이게 그때 비디오가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자,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을 계속 이용하시는데요. 자, 6장 13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고 기록되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으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11절에 보면 사탄이 물러갔다고.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팅 자체가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사탄은 일도 뻥끗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가 아니라 왜 시험을 허용하셨는가입니다. 자, 그것으로 가기 전에 세 번째 시험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함으로써 고난의 길 대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똑같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거짓말을 하죠. 오히려 사탄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면서 항상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러이런 거 하면 참 기분 좋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면요 내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약속한 것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매여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죠.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사탄은 완전히 패배해서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구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경배하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나를 숨기라는 뜻인데요. 십자가의 권한을 피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참 대범한 유혹이죠.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출세하고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성공하라고 타협하라고 유혹하지만 사실 그러한 유혹은 우리의 실패와 파멸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누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가 세상 혹은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로 오신 신생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3년 혹은 5년 동안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내가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학문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또는 교수님들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예. 흑백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수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들이나 재판하는 것들, 결국 누가 주인인가? 주인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전부 그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은 아무도 인간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험난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이곳에서 일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쓰러지게 되고 타협을 우상 숭배와 받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 예수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사실 6절에 말한 사탄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11절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타협을 우리가 피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50% 인간, 50% 사람이 아니고요. 100% 인간, 100%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명해주는 두 번째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례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어떤 가상적인 현실에 당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4장 15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것에 죄는 없습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4장 15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험은 실제적인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었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그가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성의 증명과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시작한 시험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혹은 메시아로 완전히 자격을 갖추셨다. 사탄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스가 되실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아담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한 것은 둘째 아담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탄은 아담도 시험했죠. 이스라엘을 다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한 것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사실 예,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될 때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성경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여자들도 상속인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You will suffer in the world.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시옵고 다만하게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길도 되기 때문에, 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참 사람과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와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이기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의와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원리가 여기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네, 우리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상한 공식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노력하다가도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공식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삶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겠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도하면서 옛 메시아의 사역을 마비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힌트를 주셨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욥의 시험을 보면 알죠. 그것을 야고보서는 욥의 연단을 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의 시험은 곧 욥의 연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막아주시지 않고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와 같이 아들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험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줍니다. 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영어로 우리가 테스트라고도 하고 템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왜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프랙티스 또는 엑서사이즈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운동하면 사실 운동이 쉬운 분은 없죠.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워크아웃을 하든 다 힘듭니다. 편안하게 운동을 하려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온 몸이 쑤시고 근육이 아프고 피곤해야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힘든데 아픈데 왜 시험을 하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연단은 뭘 갖다 줍니까? 아마 아놀 슈왈츠네거의 모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인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갖추시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시험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험을 받아야 하는 현실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결론 사이에 있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적 피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는 영적인 기도죠.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영역과 똑같은 영역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육체적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인데 요한일서 2장 15, 16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아니면 안목의 정욕에 약합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에 약합니다.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셨고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데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합니다. 아니면 먹는 것에 약합니다. 자는 것에 약합니다. 어찌 약하신 분들은 벗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는 데 약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에서 우리는 먼저 육신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지연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첫째는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문같이 외우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시험을 컨프런트할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컨프런트할 때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탄과 정면 대결 벌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었죠. 이제 한국에 우리 대학생 그런 말들 많았죠. 술은 인류의 전부다. 마셔서 없어라.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죠. 네. 사탄은 인류의 전부다. 부딪혀서 이기자. 이게 절대로 실패합니다. 대적할 때는요. 말씀 충만한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정면으로 대고 사탄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이라는 건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날카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승리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한받을 때 그냥 멀리서 너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풀무불에 들어오신 예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땠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보한 질문을 제가 하죠.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니엘을 도와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제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사자굴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라는 번역이 사실은 약간 약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5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다시 그 시험의 현장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맛보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너무 잘합니다. 네, 그때 발자국을 보니까 나 내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얘야 네가 보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안아서 힘든 길을 걸어오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시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악한이 시험함을 허용하시고 메시아로 메시아의 길을 가신 중요한 두 번째 문을 지나가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고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또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유학생활과 이곳에서 직장생활, 이민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더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학기 승리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